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212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원래 파송됐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지도 보시죠. 지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데요. 빨간색 그 화살표 방향을 쭉 따라가면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알파벳 무슨 글자와 비슷한 것 같아요? C자 같죠? 네,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걸 1차 전도여행을 C자 형태라 이렇게 얘기해요. C자 전도형체다. 근데 우리나라는 C자하고 비슷한 게 있죠? 글씨가. D긋. 아, 이게 D긋자 형태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랑 보는 게 좀 다른가요? 자,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어요? 안디옥.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 섬에 갔죠? 구브로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버가에서 마가가 떠나갔죠? 마가가 떠나갔고, 그 다음에 간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불러요. 똑같은 곳이니까 지명이 두 개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도 또 쫓겨납니다. 그렇죠?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죠. 안진뱅이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이 나타났다. 그리스 신화를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서 마치 예수님을 그리스 신화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스 신에 있는 신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과 같은 신이 아니다.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지금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자, 사도시대 때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기적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에는 기적이 있을까요? 요즘에도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기적이 없나요? 그렇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도시대 때 있었던 기적들과 지금 있는 기적의 차이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나질 않잖아요. 요즘에는요. 단번에 딱 이런 거 없죠. 보통은 어때요? 여러 번.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고 오랜 기도 끝에 낫기도 하고 물론 아주 가끔씩이지만 매번 한 번에 딱딱 일어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시대 때는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 일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보이기 위하여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같다는 것을 그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즉각적이고 즉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단번에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 이후로는 교회 역사상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난다고 표현되지를 않아요. 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루스드라에서 와서 이렇게 멋있는 일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 쳤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를 쓰면서도 내가 돌에 말번 맞고 태장에 맞고 할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다. 거의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간 곳이 더베였습니다. 더베에서는 뭐 했을까요? 그렇게 죽을 고생에서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더베에서 반대로 루스드라를 거쳐서 다시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이 버가로 와서 구브론 안 들리고 버가 밑에 있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순으로 갔죠. 역순으로 가면서 하는 이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22절이죠. 자, 우리 같이 22절을 왜 이렇게 돌아갔다 그랬죠? 왜 돌아가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22절,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2절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뭐냐면 제자들,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받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각 지역마다. 이 지역마다 있는 제자들을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왜 믿음을 굳게 해요?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는 거예요. 돕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요즘은 모든 환난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이 좋아질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환난이 온다. 목사님, 이때까지 듣던 바와는 조금 다른데요. 아,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잖아요. 분명히 환난이 있을 거래요. 세상 모든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이걸 얘기해요. 기독교도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기독교죠. 잘못된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그 방법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단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을 없애주는 방법, 환란을 이렇게 하면 없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단으로 빠지게 돼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환란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봅시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라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봅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죠, 분명히. 근데 이 환난이 뭐 한다는 거래요? 이 환난 때문에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결국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단 말이죠.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이걸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인데요.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을 기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아프고 고생하고 정말 힘들고 그런데 왜 이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자체를, 이거 환난은 없어질 거니까 앞으로 이겨낼 거니까 기쁘게 여기라. 아니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즐거워질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잖아요.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이곳에서 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담은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쫓겨나고 그래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었고 환난의 삶을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이 환영해 주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라 즐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 더는, 이건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1장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28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지 바울이 이제 그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같이 한번 봅시다. 8절과 9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보면 맞아, 루스들에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맞아 거의 죽는 것 같았잖아요. 죽는 것 같이,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알았단 말이죠. 목숨이 끊어진 것처럼 여기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는 우리로 어떻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환난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에서 보면 너희를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래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그 광야의 인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신단 말이에요. 성도는 따라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래서 죽고 끝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함께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처럼 마지막에 있는 그 소망을 나는 천국 가면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거 말고 더 큰 기쁨이 저는 알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좀 배우려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우리에게 그 돌아가면서 믿음을 굳게 한다는 의미가 뭐였다고요? 환란이 있다. 그 환란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서 뭐,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우리 주변에 가정교회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정교회? 원래 이 가정교회가 교회의 가장 좋은 모습이다. 원래 교회의 원모습,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대형교회에서는 가정교회가 아니라 무슨 목장이니 순이니 구역모임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각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모습이 있긴 하죠. 초대교회 모습이 가정교회로 두세 가정이 모여서 한 공간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그것보다는 좀 더 규모가 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가정에서 모이는 좀 집안이 집이 좀 큰 집에서 함께 모인 뭐 세 가정, 두세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대여섯 가정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조금 더는 바깥에서 좀 큰 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장로를 세우거든요. 다스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큰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그 지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바른 모습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바른 표지가 뭘까요?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 이 말씀은 선포되는 설교로서 선포되는 말씀도 있지만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말씀은 뭐죠?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 바르게 말씀 안에서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굉장히 좀 우리를 안타깝게 하죠. 이 성찬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마지막 12월 달 저는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듣는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기도 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찬의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는 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생각하고 마시고 먹으면서 경험하고 모든 성도가 한 공동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바른 교회의 표지들이 있느냐? 그것만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치리가 있단 말이에요. 치리가. 치리는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 치리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에 두기 위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치리는 누가 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가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는 마치 돈을 주고 직분을 사고 파는 절대 돈 주고 산다고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뭐라 그래요? 이 직분하신 분들이 교회의 그랜드 피아노를 뭐 어떤 교회 어떤 것을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게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보다 나중에 본전 생각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결벽에 가깝게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근데 그러면 장로를 안 세우면 되냐? 아니요. 장로는 반드시 필요해요. 세워야 돼요. 왜? 치리가 중요한 목적이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교회의 마들철치는 LA에 있는 나성남포교회예요. 나성남포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치리하십니다. 저도 잘못하면 치리해요.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지 어떤 부분을 전하는지 다 보고하고 그분들이 다 이 저희들에 대해서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저희도 보고하고 이런 것으로 서로 교제를 하거든요. 치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치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죠. 그 치리를 하기 위하여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울 때 그럼 어떤 근거로 세워야 되느냐?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아, 3장으로 가죠. 1장으로 다시 오긴 할 텐데 디모데전서 3장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따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이제 같이 읽으셨으면 보면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조건이 된 사람을 장로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마치 목사와 장로, 이 장로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목사와 장로가 여기에 대한 조건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어도 여러분은 있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앞에다 놓고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있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없단 말이죠. 없어요. 뒤에 보면 이제 13절까지 이제 집사에 대한 조건에 대한 자격이 나오는데 이게 이 부분이 자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장으로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지금 1장으로 가보면 자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2절부터 15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가 괴수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괴수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의 조건과 자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단 말이죠.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격에 맞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져서 자기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조건으로 얘기한다면 자기는 뭐예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죠. 감독의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웠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가를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로 이 직분을 감당하길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은혜로 세우셨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로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분은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그 은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 감독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건 장로의 직분을 담당,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 이 사람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반듯하게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돌맞아 죽은 것을 거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갔던 그곳을 다 거쳐서 다 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가 AD 48년 말이나 아니면 48년 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49년에 예루살렘에서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당 기간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안디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거기 있으면서 안디옥에서 첫 번째 편지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썼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공의회 후에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이 아직 안 났으니까요. 결론이 안 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공부를 해봐야죠. 저 의견도 있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무슨 논의를 했는지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지금 다 하기에는 많으니까 이건 15장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다 읽어오세요. 한 주 쉬죠? 다음 주? 다음 주 쉬어요? 다음 주 쉬니까 그냥 쉬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도 몇 장 안 돼요? 6장밖에 안 돼요. 6장밖에 안 되니까 갈라디아서 한 주간 쭉 읽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1장부터 갈라디아서 전체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주제가 뭐냐면 율법이냐 복음이냐예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가.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 율법이냐 은혜냐예요. 두 개가 같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썼느냐 이후에 썼느냐 학자들의 싸움도 있고,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결정했느냐,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싸움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한 주간 쉰다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숙제하시고 12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고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은 마이크가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잃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경험을 지금 이 환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각각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